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 미국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 로툰다에서 선서를 가지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취임 연설도 가질 예정입니다. 애초 의사당 앞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취임식은 추운 날씨로 인해 의사당 내부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연방의사당 안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백악관을 떠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전 10시경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워싱턴 캐피탈 원 경기장으로 이동해 취임 축하 퍼레이드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식 등을 갖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 등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어제 워싱턴 캐피탈 원 경기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춰져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내일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 보안 조치는 미국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중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할 것이라는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을 공약한 이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미국 멕시코 국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공식 취임을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자신은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참여하며 늘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한 휴전에 따라 하마스 억류인질 3명이 석방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합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전 합의 세부 내용 이행의 성공은 끈기와 영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지원의 지속, 그리고 억지력이 뒷받침되는 외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 90명을 석방했습니다. 석방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청소년 21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을 태운 버스는 수천 명의 인파가 기다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침공 당시 붙잡아갔던 인질 중 석방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던 98명 중 여성 인질 3명을 어제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어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등을 환영하면서 7일 뒤에는 여성 4명이 추가 석방될 것이고 7일마다 3명씩 석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주 셰우첸코와 루한시크주 노보예호리우카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두 지역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으며 현재 돈바스의 80% 넘는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141개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우크라 공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93개를 요격하고 47개는 전자전 등으로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한국어 방송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별 생방송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60회를 맞는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원래 전통대로라면 의사당 서편 계단에서 열리는데요. 혹한 날씨 때문에 의사당 내부 중앙홀 로툰다 홀에서 11시부터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지난 주말을 바쁘게 보냈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또 불꽃놀이, 그리고 어제 빅토리 랠리 등 바쁜 일정을 마쳤고요. 오늘 아침부터 세인트 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취임식이 열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대통령 취임식 특별방송 4부에서는요. 이번 대통령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미리 알아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 당선인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분석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동맹에 어떤 의미가 될지 다양한 각도에서 두 나라의 향방 전망해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새로운 4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조명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인준이 시작됐고 진행 중이지만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꾸리고 싶은 신임 내각 구성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장소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취임식이 의사당 서편 계단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의사당 안에서 열립니다. 추운 날씨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1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취임식 장소를 변경하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한 날씨 때문에 취임식 장소까지 바꾸기로 한 거네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내 의무지만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취임식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DC 일기예보가 이 체감 온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북극 한기가 나라를 휩쓸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부상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20일에 몇 시간 동안 바깥에 있을 이 수만 명의 법 집행관, 응급구조대, 이 경찰견과 심지어 말, 그리고 지지자 수십만 명에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취임식 예 오기로 결정을 했으면 따뜻하게 입고 오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기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워싱턴 DC의 기온이 섭씨로 영하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 건국 초기에는 이 취임식을 주로 실내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는 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의사당 밖에서 열었는데요. 이 현대 들어서는 이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 실내에서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도 SNS에 올린 글에서 그런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 추운 날씨로 취임사 기도, 기타 연설을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의사당 중앙홀, 캐피털 로툰다에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의사당 중앙홀, 보통 로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형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 이 JCCIC 자료를 보면요,
네,
대략 600명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초에 현장에서 이 취임식을 보려 했던 사람 가운데 이 대부분이 이 취임식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다양한 귀빈과 손님이 의사당 내부로 올 예정이고, 이는 모두에게 특히나 많은 TV 시청자에게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취임식 초청장은 한 20만 장 이상 발표된 걸로 아는데요.
네, JCCIC 자료에 따르면 이 초청장이 대략 22만 장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이 VIP 좌석 티켓도 일찌감치 매진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내 취임식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실망하게 됐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 DC에 있는 이 대형 행사장이죠. 이 캐피털 원 아레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 역사적인 취임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이 캐피털 원 아레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캐피털 원 아레나에도 최대 2만 명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취임식의 주빈으로 누가 참석할까요?
네, 정부 통령 당선인의 가족, 차기 행정부 강요 지명자들과 이 많은 연방 상하원 의원이 참석합니다. 또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에서 그를 보좌했던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또 기업 쪽에서는 이 정부 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등도 참석합니다.
네, 또 몇몇 나라에서도 대표단을 보냈다고요?
네, 중국의 한정 국가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서 참석합니다. 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인 인도와 호주, 일본은 모두 외교 장관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축하 행사는 뭐 18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18일 공군 특별 기편으로 플로리다도 팜비치에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 워싱턴 인근의 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이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일에도 당선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죠?
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이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저녁에는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이 마가 승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키드락이나 밀리 레이 사이러스 씨 등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집회가 끝난 뒤에는 또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일 취임식 장소가 실내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식순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주역 식순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날 오전 20일 오전에 트럼프 당선인과 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 백악관 근처에 있는 이 세인트 존스 성공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네.
이 다음에 두 사람이 백악관으로 가서 이 퇴임하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부처와 티타임, 이 차담회를 가진 다음에 연방 의사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 또 멜라니아 여사가 의사당으로 이동하면서 또 취임식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이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보다 먼저 취임 선서를 합니다.
네.
이 벤스 당선인이 브렉 헤버너 연방 대법관 인도아래 선서합니다. 이어서 유명한 컨트리 가수죠. 이 캐리 언더우드 씨가 이 아름다운 미국이란 노래를 부르고요. 다음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11시 47분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네.
이 취임 선서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이 47대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이 11시 47분을 원했다고 합니다.
네. 취임식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시간은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이 수정헌법 제20조를 보면요. 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종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에 맞춰서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뒤에 취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날 임기가 끝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면 공식 고별식을 하고 의사당을 떠납니다.
네. 자, 그렇게 공식 취임식이 끝나고 또 다시 이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취임식이 끝나면 트럼프 당선인과 벤스 당선인을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뒤에 이 상원 이 본회의장 옆에 있는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이 각종 행정명령이나 메모, 포고령 또 관리 지명안 등에 서명합니다. 아, 이에 이어서 의회가 주최하는 이 점심 오찬에 참석하고요. 이 오찬이 끝나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의사당 동편 계단에 서서 군을 사열합니다.
네. 자,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취임식장에서 백악관까지 행진하는 순서인데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뭐 날이 춥기 때문에 이런 경로가 바뀌어서 캐피털 원 아레나 쪽으로 경로가 조정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선서를 마친 뒤엔 이 캐피털 원에 있는 관중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날 저녁에도 행사가 있더라고요.
네, 저녁에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 무도회가 세 장소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무도회에 모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게 21일 오전에는 이 전통적으로 이 국립대성당에서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거나 뭐 날씨 때문에 취임식 장소는 바뀌었지만 취임식 열기만큼은 꺾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4년 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간소하게 취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시민들에게 취임식 참여를 자제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의사당 서쪽 계단 앞에는 또 이 참석자들 대신에 이 미국 성조기, 작은 미국 성조기 20만 개가 이 꽃, 잔디밭에 꽂혀 있는 또 장관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올해 이 행사가 이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그런 만큼 또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첫 번째 취임식 때는요. 군중 규모가 또 논란이 됐었죠.
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주장해서 또 주장을 하면서 반면에 이 취임식 인파를 언론이 축소해서 보도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연방의사당 앞에 모인 관중석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은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이 당시 군중 규모가 작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017년에 이 트럼프 당선인 첫 번째 취임식에서 3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취임식 날에 시위도 열릴까요?
네, 전국 행동의 날 측에서 11시에 DC와 다른 주요 도시에서 이 트럼프 취임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이 트럼프의 극우, 엉망장자 아젠다에 반대하는 이 전국적 동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위대가 모이고요. 또 시위가 계획이 되면 경비가 삼엄해지는데요. 비밀 경호국은 이 취임식에 이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을 행사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또 드론도 이날 하늘에 띄어서 행사장 주변 구석구석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미한 동맹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금, 분담금, 증액 등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3일 BOA에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지금이 지미 카터 이후 동맹의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양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트럼프와 한국 영내 일부의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특히 초기 몇 달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한 동맹이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So again, big picture, long term, I still think there's stability in the lines. But in the short term, there is this
여석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모두 미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강경책을 취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과 대중정책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선포로 진보적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 결과 방위비 분담, 북한, 일본과의 협력, 대러 정책, 무역, 중국, 심지어 동맹 자체 등 여러 문제에서 양국이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한국 정부 간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견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확실한 것은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에 더 큰 기여를 요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 강력한 동맹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을 위협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더욱 거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미한 동맹이 전통적인 가치나 원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이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과 파트너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 병력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MA.
여석자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영내에 주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ntioned the Trump administration possibly taking on a more hawkish stance towards China, but unable to do that, especially on the military front.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전 부보좌관은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문제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ared shipbuilding, which is a huge problem for the U.S. Navy in trying to compete with China. President Trump put his finger on something very important.
여석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계속되겠지만 속도와 열의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석자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라면서 3국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협력 수준과 새로운 조치나 협력 분야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가 악화하거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미한일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But it's inevitable that i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sour or if they cut if ther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이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완벽하게 투명했다면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항상 투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디트라이 전 차석 대표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핵물질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a deal, I could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North Korea.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핵심 입장은 급격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대화와 양보의 주제가 아니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군축 대화에 미국을 참여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더 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임기 초반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정학적 상황도 과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교섭이나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단계나 중간 단계, 핵 동결 등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의 마련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세입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욕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That a truly successful person, a really, really successful person, and even modestly successful cannot run for public office.
트럼프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기인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의 해를 맞아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는 큰 악재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며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는데요. 이 일은 또한 트럼프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형사,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이 진행해온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개입 사건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기각됐고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관한 사건 역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는 한편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으로 미국 제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J.D. 벤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J.D. 벤스는 1984년 8월 2일생으로 만 40세입니다. 트럼프 벤스 팀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벤스는 14대 존 브레킨리치, 36대 리처드 닉슨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J.D. 벤스는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벤스는 오하이오주 아래에 있는 켄터키주 잭슨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켄터키주 산자락에는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는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J.D. 벤스는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요. 여기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우샤 칠루쿠리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벤스는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시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에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020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벤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53% 득표율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벤스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벤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하며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가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그의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스는 부인 우샤 벤스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인도계 이민자의 딸인 우샤 벤스는 첫 남아시아계 세컨 레이디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주요직 지명자 살펴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외교 안보 부문부터 볼까요?
네, 먼저 미국 외교를 이끌어갈 수장인 국무장관은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올해 53살로 쿠바계인 루비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속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요.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중남미계 국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네,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장관도 관심을 받지만요. 이 세계 최강 미군을 이끄는 국방장관도 관심이 쏠리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자,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해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명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해그세스 지명자는 주 방위군 육군 소령 출신인데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국방장관직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과거 성추행과 음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청문회에서도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또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누군가요?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를 지낸 크리스티 놈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에 이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내 테러 방지와 대응을 위해서 신설됐는데요. 현재는 이민법 집행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놈 지명자는 이민 강경파로 꼽히는데요. 국경 보호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장관직 외에도 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이 여럿 있죠.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마이클 월츠 씨가 낙점받았는데요.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출신인 월츠 씨는 중국과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 유엔 대사에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이 낙점받았는데요. 지난 2014년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돼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스테파닉 지명자는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또 역시 북한 등 적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행정부에는 국경을 총괄하는 책임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국경짜르인데요.
네.
톰 호먼 씨가 맡게 됐습니다. 호먼 씨는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구 아이스 국장 대행을 지냈는데요. 당시 국경 지역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 수가 40%나 늘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거운동 당시부터 공언한 바 있는데요.
네.
이 국경 차르직은 상원 인준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외교 안보직에 또 누가 지명됐나요?
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년 이상 육군 주방위군으로 복무했고요.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병된 경력은 있지만 정보와 관련한 전문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지명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말기에 취임해서 이 짧게 DNI 국장을 지냈었죠. 래클리프 지명자 앞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국토안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법무장관의 경우 지명자가 중간에 바뀌었죠?
맞습니다. 당초 이 맥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게이츠 전 의원에 대한 이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이 일었고요.
네.
게이츠 전 의원이 결국 작년 11월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네.
본디 지명자는 플로리다주의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무부 부장관도 관심을 끌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토드 블렌치 전 연방검사를 법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블렌치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국가기밀 유출 혐의 등의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총성파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했던 이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기 FBI 국장 지명자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질 사람 누군지 알아보죠.
네, 먼저 재무장관에는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업체인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 씨가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센트 씨가 자신과 함께 이 미국을 황금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네.
베센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공화당 행정부의 첫 성소수자 장관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상무장관에도 월가 출신 지명했는데요. 투자금융회사 켄터피츠 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이 상무장관 지명자로 발표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총괄하는 상무부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이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내각 외에도요 미국의 또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가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에 지명됐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무역 관련 소송이나 수출입 규정 등에 관해 활동해온 통상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경제위원회 NEC를 이끌 사람으로는 케빈 헤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자, 그 외 국내 정책을 이끌 수장들 누가 있는지 좀 보죠.
네. 연방정부 토지와 수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리하는 내무장관에는 더그 버검 전 노스다코다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에 신설될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이 더검 내무장관 지명자가 이끌도록 했습니다.
네.
퇴역 군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부 장관에는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지난 14일 가장 먼저 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왔던 후보가 바로 이 콜린스 지명자였죠.
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에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CEO가 지명됐고요. 교통부 장관에는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국내 정책 수장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후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발표할 때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 가문 출신인 이 케네디 전 지명자. 지난해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지명자가 이 보건 정책을 맡게 되는 데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또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 청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 맥마흔 지명자는 남편과 함께 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를 설립한 사업가입니다.
네.
이 전문적인 교육계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15개 행정부처 가운데 이 국내 정책을 책임지는 곳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브룩 롤린스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FPI 대표를 새 행정부의 농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는 로리 차베스 드레머 하원의원을 지명했는데 이 드레머 지명자는 오리건주에서 선출된 첫 공화당 여성 의원이자 첫 라틴계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진 인물입니다.
네.
또 미국의 15개 부처와는 별도로 미국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보호청 이 EPA 청장으로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백악관 참모진 한번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이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뽑혔죠. 미국 역사상 백악관 비서실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처음인데요.
네.
비서실장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은 캐롤라인 랩이 트럼프 캠프 대변인이 맡게 됐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 정부 효율부라는 기관이 신설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의 이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 씨가 이 공동 수장을 맡게 됩니다.
네.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 예산과 인원 감축 등을 목표로 연방기관을 재구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주요직 지명자 살펴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 반도체, 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BOAY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은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보조금 같은 경제수단을 사용해 국제관계를 재구성할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이런 이슈들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한동맹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economic policy is going to be a critical component of foreign policy.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런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은 협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협상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들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 will be very hard for South Korea to negotiate under the, at the current moment. And so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티볼트 디나미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BOA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면서 협상 상대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협상에 유리하겠지만 한국의 현재 불안정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대행과 여당은 공격적인 미국에 대응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촉진인 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goals of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and encouraging more production.
스탱골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정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다른 유형의 제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속자는 지난달 B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자를 신경 쓰고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위협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s I mentioned, his unpredictability, anything is possible. And I think there certainly will be threat about increasing tariff.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트럼프가 지난해 이전보다 더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크고 유럽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 한국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유럽에 집중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re'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he's so erratic, but I think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are that he would probably move against.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율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다면서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 기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For example, in 2023, South Korea was the largest foreign investor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investments.
전문가들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그 갈등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탱고론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의 대중 수출 제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include continued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Specifically,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중국에 맞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디나미엘 연구원은 한국은 핵심 광물 정제와 배터리 생산과 같은 주요 공급망의 핵심 부문에서 중국을 뒤쫓고 있으며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라면서 중요한 신흥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각화 전략에 성공하려면 한국 경제 산업의 일정 부분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조선업에서 협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한화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인 반면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ven the first phone call when President Yoon called to congratulate him about his election, President Trump raised
오버비 전 대표는 조선업 외에도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으며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위협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is an initiative that has already begun, and I think that it's likely to continue to deepen among the U.S. Japan.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사실 일부는 트럼프 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따라서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1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북도에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안주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남포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신해주 영하 4도에서 영하 5도, 관계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황해도 개성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리원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해산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삼지연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m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에 마련한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특집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11시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동시 통역으로 제공되는 취임식 생중계 방송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어제 워싱턴 캐피탈원 경기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내일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 보안 조치는 미국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가운데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할 것이라는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을 공약한 이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미국 멕시코 국경 관련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자신이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참여하며 늘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한 휴전에 따라 하마스 억류인질 3명이 석방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합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전 합의 세부 내용 이행의 성공은 끈기와 영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지원의 지속 그리고 억지력이 뒷받침되는 외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가운데 90명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청소년 21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을 태운 버스가 수천 명의 인파가 기다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침공 당시 붙잡아갔던 인질 중 석방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 붙잡혀있던 98명 중 여성 인질 3명을 어제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어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행한 연설에서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등을 환영하면서 7일 뒤 여성 4명이 추가 석방될 것이며 7일마다 3명씩 석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휴전과 인질 석방을 환영하면서 휴전 합의의 원만한 이행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주 셰우첸코와 루한시크주 노보예호리우카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셰우첸코는 최근 러시아군이 진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포크로스크 남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두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으며 현재 돈바스의 80% 넘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141개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왔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93개의 드론을 요격하고 47개는 전자전 등을 통해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가운데 양국은 상대국 목표물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반군 단체 일부가 미얀마 군정과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이 지난 18일 시작된 휴전 협상안에 공식 서명했으며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전투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북부 상황의 진전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영내 모든 국가들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미얀마 국경안보 안정 및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